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써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또 저희 교회의 출신인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사역 중인 우리 강호곤 선교사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지금 일본에 나가서 지금 벌써 15년째 되고 있는 폴강 선교사입니다. 처음에 나갈 때 이 초대교회에서 장로님들께서 정말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제가 나갔었는데 그때는 혼자서 나갔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와이프도 주시고 와이프는 저희 일본에서 만난 그 일본인 현지인과 결혼하고 이제 아들 딸도 이제 많이 컸습니다. 아들이 12살 딸은 10살 그렇게 돼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선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초대교회가 있어서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또 이 초대교회에는 혹시 갖고 있는 비전이 있는가요? 사실 고백을 드리면은 저는 대학생이었을 때 그런 질문을 들으면 너무나 싫었습니다. 너의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질문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의 이유는 명확한 저의 비전이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는 그저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제 비전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사실 그 질문이 어려웠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비전을 들으면서 그 비전이 과연 그냥 내가 갖는 기분인지 내가 갖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것인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비전을 들으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것인가 그리고 또 비전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받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인가 이런 게 잘 몰라가지고 비전이란 말을 저는 사실은 조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제 크리스찬 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안에서 또 저와 같이 이 비전이라는 게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거나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격려와 또 이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진 비전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처음부터 계획하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비전을 통해서 나의 비전도 알 수 있고 또 나의 비전을 내가 그게 좋은 비전인지 안 좋은 비전인지 확인도 할 수 있고 먼저 하나님께 기대고 먼저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전 처음부터 있었던 비전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도 확인해 가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벌써 읽었듯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을 읽었습니다. 이제 자기소개 좀 했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다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같이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제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우고 또 성경에 대해서 더 배우고 또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배우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일본에서 선교를 하면서 영어랑 일본어로 설교는 자주 하는데 한국말로 설교를 할 기회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한국말은 조금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특히 제가 선교사이면서 이제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전도의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 이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지만 사실 이 전도의 대사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주어진 이 전도의 대사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안에서 사실 전도의 대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문화명령의 특별한 점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먼저 문화명령에 대한 배경과 그 다음에 이 문화명령 그 자체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확인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문화명령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성경 구절에 있던 형상이란 말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image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형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당시에 형상이란 말이 쓰여졌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형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대표하는 것, 무언가를 따라서 만들어진 것, 이것이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알기 쉬운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는 왕들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조각을 만들고 그것을 여러 곳에 두곤 했습니다. 아주 알기 쉬운 예가 다니엘서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조각을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쓰여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그 형상이 이 형상과 사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왕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그러면은 그 정복한 나라의 자기의 모양에 따라서 형상을 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 이 나라는 나의 나라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형상을 봤을 때 아, 이 나라는 이제 이 왕이 지배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상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힘이 많은 왕이 있으면은 점점 더 많은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여러 곳에 그 형상을 두면서 많은 곳에 그 사람의 그 영향이 있다고 그 왕의 지배를 하고 있다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또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에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놓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 만들어진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봤을 때 이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놓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아니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제 아들이 이제 12살인데 조금씩 이제 커피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고 있고 이제 스타벅스를 보면은 스타벅스 마시러 가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스타벅스가 지금 세상 어느 곳에도 있죠. 일본에도 많고 미국도 아주 많은데 그 스타벅스 우리가 그 모양만 봐도 아 스타벅스가 여기 있다. 여기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커피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타벅스보다 맛있는 커피도 다 많이 알겠지만 이 스타벅스의 그 모양만 봐도 여기에 스타벅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스타벅스의 이미 그 스타벅스의 맛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 사실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사람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반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살아야 될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나의 형상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 창세기 3장의 죄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 창세기 3장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나를 대표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것을 결정한 것이 아담과 이브의 죄입니다. 이것이 문화 명령이 주어진 배경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문화명령이 주어진 배경입니다. 이제 문화명령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이 cultural mandate, 문화명령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사는 것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듯이 사람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사람이 제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 여기에서 문화명령의 중요한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때 또 문화명령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써져 있듯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표할 또 우리가 퍼져갈 지리적인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그들을 놓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갖고 점점 더 퍼져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에덴 동산에 사는 너희들이 내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혼돈, 카오스, 케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하시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그 가장 정리된 곳이 에덴 동산, 그곳에 아담과 이브를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곳을 준비했듯이 너희들은 계속해서 내가 만든 이곳에서 축복을 받고 퍼져나가라는 것이죠. 따르게 표현을 하자면 에덴 동산의 영역을 너희가 늘리면서 이 전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나를 계속해서 대표하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제 에덴 동산의 얘기를 하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이 너무 좋지 않았을까,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사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이게 나의 계획이다, 이게 나의 비전이다 라고 결론을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 구절을 봤을 때도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고 표현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It is finished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신나게 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안에서 그냥 지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에게도 주어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또 에덴 동산의 영역을 넓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비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비전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어쩌면 그 계획은, 그 비전은 벌써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생각하자면은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도 어디에서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특히 어디를 가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그렇지만 이 그냥 사람들이 나가서 전 세계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주 추운 곳이나 아주 더운 곳이나 또 이 세상에는 무인도도 많고 그 모든 곳에 사람들이 살았을 때 전 세계에 진짜로 모든 곳에 지리적으로 사람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되었냐고 물어보자면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퍼져나가서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사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대표하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인 것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것이 이 사람이 대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대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야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의 테마를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에덴 동산이 사실 창세기에 나오지만 이 에덴 동산이 가르치는 그 테마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아담과 이브가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류를 갖고 같이 걸으면서 지냈다는 곳인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조금 스토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면은 다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다음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가면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 사실 그거에 연결되는 곳이십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성막으로 이제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 신기한 또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 거하심에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이 dwelt라는 말이 써져 있을 때 원래 본문을 보면은 이 말이 성막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은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신 것 또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막 하나님과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 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성전이 파괴되는데 성전이 파괴돼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그 테마가 전달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너희가 이제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교회로서 기독교인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교회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과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또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왔을 때 아주 재미있는 것이 성전이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표현을 다시 쓰자면은 에덴 동산이 이제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같이 걷고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아주 큰 계획이자 비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서 이 전 세계가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곳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성경적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비전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게 주어진 아주 큰 사명이 이 전도의 대사명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끝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우리는 한 곳에 남아서 그저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한 곳에서 그냥 크게 자라서 그냥 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곳에서만 남아있다면은 그것은 사실 좋은 방향성이 아닙니다. 조금 성경에 아주 나쁜 예를 드리자면은 사실 바벨탑이 그 나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리는 흐트러지기 싫다. 그냥 이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싶다.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살자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눔으로써 사람을 흐트려놨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한 곳에 모여서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그냥 우리가 잘 살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 교회가 점점 더 흩어나가는 것, 흩어져 나가는 것, 점점 더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 크리스찬들이 없는 곳에 가는 것, 교회가 아직 없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봤을 때 이 초대교회를 봤을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또 하나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을 보고 있을까요? 또 이 뉴저지의 이 근처의 사람들이 이 뉴저지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분들은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 이 사람들은 진짜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정말 무엇보다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것인지 아니면은 아,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 뉴저지 교회에 나가는 사람 초대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도 뭐 나랑 그렇게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을 나의 가족과 교회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저도 또 이 여러분도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때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행동으로서는 내가 왕인 것 같이 살고 있는 것을.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께 또 제 자신에게도 격려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성경의 스토리, 복음의 중심에 있는 소식은 실패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아담과 이브, 모세, 또 다윗과 솔로몬, 베드로, 바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실패를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의 이런 죄를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막으로 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실패한 이 문화 명령, cultural mandate, 또 한동안은 이스라엘도 전혀 못했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 명령을 이제는 우리가 교회로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저지 초대교회는 진심으로 이 뉴저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이 초대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또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이 실패를 했을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비전을 완성하려 하시고, 또 이런 저희들을, 죄와 정말 문제가 많은 저희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때에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수도 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위대함을 보일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나누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저도 계속해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하나님 믿지 않은 곳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게 거기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일이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우리가 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 또 믿지 않는 많은 곳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또 지금도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한두 가지 정도 더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강호건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 증거 또 지상명령 성취의 비전을 우리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찬섭 담임 목사님 주임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이제 새롭게 목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쉼과 안식을 허락하셔서 10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